이사야서 10장 15절에서 1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아멘. 지금 저희가 이사야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전체가 다 한 묶음인데 특별히 지난주 설교와 오늘 설교는 사실은 하나의 설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들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니까 지금 전체를 다시 줄이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그 유다 백성,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는 유다 백성을 야단치시기 위해서 멀리 있는 아수르를 들어서 지금 회초리로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자기 잘난 척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아수르가 자랑했다 그러면서 아수르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교만했고 허풍 떨고 있었고 거만의 극치였다. 그래서 맨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경고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아직도 펼쳐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은 계속 연결해서 무엇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 아직도 아수르를 향하여서 진노의 손을 펼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마음,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이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첫 번째로 아수르를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는가 하면 도저히 꼴불견이어서 못 봐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도저히 내버려 둘 수 없을 정도로 자랑질하고 있는 아수르라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대놓고 자랑질을 하고 있는데 이런 아수르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너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알아? 그러면서 아수르의 어리석음을 질타를 하고 계세요. 오늘 읽었던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도끼가 나오고 있고 톱이 나오고 되게 다 공통점이 있어요. 도끼를 가지고 나무꾼이 나무를 자릅니다. 톱을 가지고 나무들을 켭니다. 그리고 몽둥이로 사용을 받고 막대기로 뭔가를 들어 올리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아수르의 어리석음을 지적을 하고 있는가 하면, 야, 도끼가 도끼를 붙잡고 있는 사람보다 더 훨씬 세다고 잘난 척 할 수 있겠느냐. 톱이 여기 있는데 톱이 톱을 켜는 사람보다 훨씬 크다고 자기가 자랑질 할 수 있겠느냐. 못한다는 거예요. 몽둥이가 자기가 멋대로 누군가를 들어올리겠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막대기가 있는데 막대기가 사람 들어올린다고 이야기를 하겠느냐. 잠깐만요. 막대기가 사람 들어올려요 못 올려요? 여러분 잠깐 헷갈리시죠? 막대기는 사람을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두 개로 이렇게 올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막대기는 막대기 혼자서 사람을 들어올릴 수 없습니다. 사람이 붙잡고 그 막대기를 사용했을 때 사람을 들어올리고 물건을 들어올리고 옮기는 거지 어떻게 막대기가 몽둥이가 자기 혼자 사람을 들어올리겠느냐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이 아수르의 어리석음을 지적을 하고 있는가 하면, 아수르야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너는 도끼, 톱, 몽둥이, 막대기처럼 유한한 존재다. 제한되어져 있는 존재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유한하십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시잖아요.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잖아요. 무한이잖아요. 어떻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대항해서 내가 더 잘났다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저는 무엇을 또 보게 되었는가 하면 이 아수르의 자랑하는 모습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어떻게 여러분들은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죄는 불순종이다. 아주 제일 쉬운 말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는데 두 번째 시간에 죄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꼭 하는 이야기가 있죠. 새가족 성경 공부하신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걸 제가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이런 단어를 잘 안 쓰는데 이 단어는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서 헬라어 단어 하나를 썼어요. 그게 뭐냐면 하말티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말티아라고 하는 단어는 관역이 있는데 군사가 활을 쏩니다. 활을 쏘는데 그 활이 쭉 날아가서 관역에 딱딱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고 비켜나가는 것. 그게 하말티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딱딱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고 곁길로 나가는 것, 그걸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하고 한 글자로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지난주와 연결해서 앗수르의 모습을 보면서 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데 요한 칼빈 선생님이 정말 잘 정의해 주셨어요. 이 부분에 이런 말을 쓰십니다. 앞에 자막 만들었는데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들이 스스로에게 적정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해야 되는데 그 이상으로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그 순간 그것은 하나님에 대항하여서 일어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요한 칼빈이 적정 이상이라고 하는 말을 쓴 것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누군가에게 소개해 줄 때가 있습니다. 소개를 해줘야 그 다음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작년 벌써 1년 딱 됐네요. 1년 전에 한국에 갔을 때 코로나가 막 시작하면서 저희들은 도망갔어요. 바로 이때인데 그 어느 교단에서 그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연장 교육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 연장 교육 시간이에요. 그때 거기에 강의 하나를 부탁을 받아가지고 감히 제가 선교사도 아닌 제가 가서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선교사도 아닌 제가 선교사님들한테 선교 이야기를 하면 그 앉아 계신 선교사님들이 제 말에 신뢰를 하시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소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섰는지를 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제가 4년 동안 선교 훈련을 받았고요. 저의 전공은 선교 행정이고요.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야 아 이분들이 아 그렇구나라고 듣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 선을 넘어서서 내가 이래 봬도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건 교만인 거예요. 그 교만한 그 순간에, 자랑질을 하는 그 순간에 내 앞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의 삶인데, 하나님 앞에서의 종의 삶인데 나의 삶 자체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아왔던 것처럼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죄를 이렇게 오늘은 정의를 하고 싶어요. 죄는 왜곡하는 것이다. perversion이라고 정의를 하고 싶어요.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 그게 왜곡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아수르는 자기들이 토비요, 도끼요, 몽둥이요, 막대기인 것을 몰라요. 하나님 손에 붙잡혀져 있는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껏 자랑질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아수르를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하면요, 16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16절 끝에 타오르는 불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16절 끝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진노는 맹렬히 타오르는 진노예요. 근데 16절에 접속사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해요. 모든 접속사를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죠. 성경을 읽을 때 접속사가 나오면 꼭 눈여겨서 보십시오. 앞뒤를 보십시오. 그랬는데 그러나 보다 그러므로가 조금 좀 부드럽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의 그러므로는 부드러운 그러므로가 아니에요. 아주 강한 그러므로예요. 왜냐하면 15절 말씀에 너희들 도끼, 톱, 그리고 몽둥이, 막대기가 지들 잘났다고 하는 것처럼 아수르에게 너희들이 그 짓 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주 강하게 그러므로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는데 그 진노의 모습이 불타오르는 진노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16절을 자세히 보면 재미있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먼저 그 부분 볼게요.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 아수르의 군대를 표현할 때 살이 쪄 있다, 살찐 자와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수르는 전쟁을 어떤 식으로 했는가 하면, 한 주변에 있는 한 나라를 정복을 하면 그 나라에서 패전했잖아요. 패전한 그 나라의 군사들을 아수르의 군대로 편입을 시켜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군수 물자를 조달을 합니다. 보급품을 받고 군대의 숫자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정복을 하면 할수록 그 군대는 사이즈가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 살쪄 있는 모습인데, 그들의 모습은 주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살찐 자가 파리하게 된다. 이 벌레 파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의 파리는 흉골이, 그러니까 얼굴이 아주 말이 아니다. 괴물이 됐다. 그냥 흉골이 된 거예요. 흉하게 된 거예요. 뼈하고 살이 딱 붙어 있는 모습으로 완전히 빠져 있는 거예요. 살찐 자가 살 빠진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괴물이 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영광과 같은 이야기를 해요. 16절 중간에 그의 영화 아래 불이 타오르는 것 같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그의 영화는, 이건 누구의 영화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수르의 영화예요. 아수르가 전쟁을 하면서 점차 강한 군대가 되어져 가고 있고, 아수르의 이름이 위용을 떨치고 있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마다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으니까 아수르의 이름이 드높이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의 이름이 드높이는데, 그 아수르는 겉으로는 영화롭고 겉으로는 멋있는 것 같은데 그 밑에서는 불이 타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불 같은 거 잘 못 펴요. 이 서울에서만 살아가지고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알아요. 제가 불을 붙이는데 나무를 딱 싸놓고, 여러분 불을 위에다가 놔요? 밑에다가 놔요? 아, 그것까지는 알잖아요. 저희 불때는, 장작때는 집에서 아주 어렸을 때 살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그 불장난도 거기서 좀 하고 그랬는데, 불을 지필 때에 불을 위에다가 놓지 않습니다. 밑에다가 놓습니다. 이게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수면 위에는 아수르가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위용을 떨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수르가 모르는 게 있어요. 그 밑에서 여호와의 진노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톡톡거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여호와의 진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한번 인용을 했던 분이신데, 델리치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부분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불, 16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불의 진정한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진노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두 번째 제목을 맹렬히 타오르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분의 이야기 때문에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왜 불타오른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까요? 왜냐하면 17절에 그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불꽃이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중간을 보십시오. 17절 중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불꽃이신 거룩하신 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불꽃이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면, 이스라엘에게 빛이 되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의 빛이 되어주시는 분인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다 포함해서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빛이 되어주세요. 왜 빛이 되어주신다고 그랬을까? 이스라엘과 유다, 이 모든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새까만 동굴 속에 있는 거예요. 소망 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소망 없이 살고 있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 없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빛으로서 그들에게 다가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흑암이에요. 어두움이에요. 그런데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우리들에게 우리들을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어두움인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17절에서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이스라엘의 빛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빛이시요 생명이시요 은혜시요 구원이시요 치유하심이요 회복이시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과부가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아들을 장사를 지냅니다. 장사를 지내려고 아들의 시체를 짊어메고 동네 사람들이 성읍에서 나옵니다. 성문 밖으로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시다가 그 여인을 보셨어요. 그 여인은 과부는 당시의 과부는 아들이 죽으면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으면 인생 자체가 새카매집니다. 절망이에요. 흑암이에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다음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면서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봐만 주신다면 나의 이 흑암 같은 생활, 나의 소망 없는 생활, 지금 내 앞에 닥치고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신다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빛으로서 다가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빛으로 다가가고 계시는데 반대로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는 앗수르에게 하나님을 대항하면서 자랑질하고 있는 아수르에게는 그 빛이신 하나님이 그 빛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하면 불로서 활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빛이 아니라 불이 되는 거예요. 진노의 불이 되는 거예요. 진멸하시는 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싹 다 태워버리시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수르가 하나님의 그 진노의 불로 말미암아 어떤 모습이 돼버리고 마는가 하면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쇠약해져 갑니다.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쇠약해져 갑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어떻게 된다고요? 소멸되리니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18절에 있는 말씀은 어느 신학자가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이 18절에 있는 얘기는 당시에 그 속담과 같은 이야기를 그대로 인용한 것 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속담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는데 그 책에서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아수르의 모습을 숲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아수르를 숲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아수르가 전쟁을 할 때마다 군대의 숫자가 늘어간다고 그랬죠. 영화롭게 되어지잖아요. 군대의 숫자가 늘어가니까 그전에는 한 그루 두 그루만 서 있는 나무들이 아니라 이제는 아수르의 군대가 숲처럼 아주 많이 있는 거예요. 강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름진 밭이라고 되어 있죠. 이 밭은 경작한 곳을 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황야에 뭐 널브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밭이라고 안 그렇습니다. 안 그럽니다. 뭔가 개간을 하고 삽질을 하고 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을 주고. 그 말은 아수르가 전쟁을 치르면서 다 정복한 나라들을 뭐 성을 공격을 하고 건물도 때려 부시고 밭도 그냥 막 쑥대밭 만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를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성벽을 세우고 건물을 다시 재건축을 하고 그 망가졌던 밭은 다시 만들고 그러면서 살 수 있는 대로 만든 거예요. 그것을 기름진 밭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숲인 아수르, 기름진 밭인 아수르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소멸해 버리신대요. 불로 싹 쓸어버리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병자가 쇠약해져 가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18절 끝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병자가 좀 아파서 누워있다가 죽 먹고 며칠 쉬다가 기력을 회복하고 그리고 불고기도 갈아먹고 그리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단어가 이제 생각나네. 피골이 상접해 가는 거예요. 이게 아수르의 모습이에요. 근데 아수르는 그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깨닫지도 못했고 자기들은 계속해서 자랑질만 하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로 자랑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단순하게 내가 이런 일을 했다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야, 니네가 여호와 믿는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니네 여호와가 우리 구원할 것 같아?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정복해오면서 수많은 나라, 수많은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이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보다 훨씬 컸는데 우리가 다 무찔렀어. 근데 니네 여호와가, 니네가 믿고 있는 여호와가 니네 구원한다고? 웃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민족을 애굽 땅에서 건져주시고 홍해 바다를 걸어서 건너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일반 잡신처럼 여기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항했을 때에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어서 유다를 치셨습니다. 이제는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네들 잘났다고 우뚝거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친히 지금 대항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숲이요 아무리 기름진 밭을 할지라도 다 소멸시켜버릴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병자가 점점 나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쇠약해지는 것으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톡방에 찬양 한 곡을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구역 식구들과 나눠달라고 전달해드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이 아틀란타에서 살고 있는 한 자매가 아버지가 암으로 판정을 받고 지금 이제 항암 치료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자매인데 늘 기도해달라고 하는 자매예요. 그 자매가 찬양을 하나 올려줬는데 그 강찬이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가 부른 섬김이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게 저는 가슴에 와 닿았어요. 오늘 아침에 왜 그런 찬양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또 다른 찬양 하나는 웨이메이커이라고 하는 그 찬양팀인데 그분들이 불렀던 찬양이 Surrender,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다, 이런 찬양인데 그것도 막 이렇게 가슴이 와닿고. 근데 어쨌든 섬김이라고 하는 그 가사말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치켜들고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낮추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교만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회초리를 드시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십시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높아지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꾹꾹 겸손하라고 누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아수르처럼 자랑질하고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진노의 손을 펴시고 소멸시키시고 쇠약하게 만들어버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우리 전혀 감당 못합니다. 절대로 감당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경고하시고 때로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경고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라고 채찍질하시는 것을 정말 감사하십시오. 아픈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황당한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더 겸손하라고 또다시 낮춰주시는군요. 라고 무릎을 꿇을 줄 아는 멋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맨 마지막 구절, 19절에 반전이 생겼어요. 이 19절은 복음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무 감사해요.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아수르를 숲이라고 비유했잖아요. 아수르가 숲이라고 비유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숲을 소멸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나무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남은 자 사상이에요. 근데 그 남은 자가 정말로 극소수의, 아주 적은 수의 남은 자, very few remnant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목사님은 설교집에서 뭐라고 이 부분을 표현을 했는가 하면, 틀린 말은 아닌데 아쉬웠어요.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아수르를 쓸어버린다. 어느 정도로 무섭게 쓸어버리는가 하면 몇 그루의 나무밖에 안 남겨놓고 다 쓸어버리신다. 그렇게 결론을 맺으신 분이 계세요. 아쉬웠어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수르를 쓸어버리실 때, 그 숲을 쓸어버리시고 그 기름진 밭을 불사를 때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나무를 남겨주셨어요. 몇 그루밖에 되지 않는 나무를 남겨주셨어요. 어린아이라도 유치원도 가지 않은 아이가 하나, 둘 셀 때에 저 같으면 열 개밖에 못 세요. 그런 그 아이라도 셀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적은 숫자의 나무를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저예요, 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희 조상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 혈통 갖고 있는 사람 없는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유대인의 혈통 없어요, DNA에. 아, 중국 사람 피는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은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택한 받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요? 없어요. 그러면 아수르처럼 그 숲처럼 나머지 그 나무들이 다 불살아서 없어진 것처럼 저도 불살라 없어지고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감히 나를 남은 자로 택해 주신 거예요. 그런 나의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 아수르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고 있었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무를 남겨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 아수르가 고대 아수르거든요. 고대 아수르 제국의 후손들이 지금도 남아있다는 것 아십니까? 고대 아수르 제국의 그 후손들이 전 세계에 추정하기를 300만 명 정도 남아있다고 추정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는 어딘가 하면 시리아, 이라크, 터키, 이란 같은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슬람권이에요. 근데 그 이슬람권 안에서 이 사람들이 박해를 받습니다. 왜 박해를 받는 줄 아십니까? 이슬람 종교를 믿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입니다. 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박해를 받아서 종교 탄압이 너무 심해서 도망 나온 레퓨지들, 난민들이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만났습니다. 제가 해마다 10월 말, 11월 말쯤 되면, 10월이든 11월 되면 그 다음 해의 목회 계획 때문에 한 3박 4일로 교회를 잠시 비울 때가 있습니다. 그 몇 년 전에는 제가 샌디에고를 갔는데요. 샌디에고에서 차가 고장이 났어요. 엔진이 깨졌어요. 그래서 그 차를 고치기 위해서 가든그로브까지 토잉을 하게 됐습니다. 가든그로브로 토잉을 하는데요. 토잉하는 운전사하고 여러분, 그게 약 조금 모자라는 100마일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운전사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운전사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제가 막 이게 뭐라 그래요? 흥분되어 가는 거예요. 이라크 사람이에요.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종교 탄압 때문에 왔어요. 난민이에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기 가족들이 이슬람 사람들한테 학살당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도망쳐 나왔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크리스찬이냐? 자기 크리스찬이래요.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세대부터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도망 나온 거예요. 남은 자들이 흩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제 26장 정도에 가면 이집트에 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이집트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자들이 세계 방방곳곳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남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불로서 심판하시는 그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보장되어져 있고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이 우리를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확신 가운데서 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시간은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치켜들고 교만을 떨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누가 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세계 방방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복음을 또한 증거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남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될 빚이 있어요. 사랑의 빚이 있어요. 은혜의 빚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고 삶의 자세는 겸손이어야 합니다. 절대로 자랑질하지 않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낮아지고 낮아지고 때로는 우리가 고개를 치켜들 때 하나님이 회초리를 대실 때 감사함으로 회초리를 맞고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멋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을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얼마나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불의 심판이 있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자이기에, 선택받은 백성이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며 내일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며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지키시고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